유다 백성들은 북쪽에서 출현한 민족,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민족들로 인해서 재난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예레미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상 숭배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요.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북에서 임하게 되는 재난이 무엇인지 그 재난에 대한 내용을 어제 살펴봤고 그 재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 체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성전에 계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기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주셨던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다윗의 왕조 신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남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진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믿음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믿음체계를 뒤흔들고 무너진다, 그리고 멸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예언자는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 체계를 깨뜨리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볼 때, 예언자가 볼 때 이것이 잘못된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체계를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잘못된 체계를 예언자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볼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의 발언은 예언자 본인이 아니라 그 말씀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언자는 자기가 볼 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언자도 깊은 탄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언자는 깊은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대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창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언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회에 전하지만 괴로운 거예요. 기쁜 게 아닙니다. 괴롭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도 고백하죠.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한다. 나의 장막과 휘장도 갑자기 파멸되도다. 괴로워하는 예언자의 모습. 예언자 예레미야는 재난, 즉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될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돌아오기는커녕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예언자를 향한 핍박과 조롱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언자는 받을 뿐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예언자를 핍박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언자에 대한 핍박은 안 나오지만 이 예언자에 대한 핍박은 이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무엇보다 예레미야라는 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의 죄악과 그리고 고난이 도래할 것을 눈물을 머금고 전해야만 하는 그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인해서 자신이 또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의 이제 탄식. 이 탄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22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악을 행하기에는 빠른데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악을 행하기엔 빠르지만 선을 행하기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30절 말씀의 현장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난, 전쟁이 도래하고 전쟁의 결과 참혹하게 무참히 집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기는 커녕 30절의 말씀을 버젓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2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끄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30절 붉은 옷 또 누가 뭐가 들어요? 금장식, 단장하다, 눈을 그리다, 화장하다. 이게 혹시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방의 제사. 다시 말하면 30절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인들 나오죠. 이 연인들은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우상의 사제들, 여사제들, 남사제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나 여자나 그 우상의 이방의 제사장에게 가서 동성의 제사장과 집단적으로 그런 몹쓸 짓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이 우방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옷, 금장식, 단장한다, 눈을 그리다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에 갖추는 모습이고 연인들은 그 제사장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어떠한 재난이 돌아올지를 지금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버젓이 이방의 죄사의 가운데 음란과 향락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22절에서 뭐라고요? 악을 행하기에는 쉬우나 선을 행하기에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이 임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루살렘의 그 현장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흑암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말씀인가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예, 땅이 혼돈하고 수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짙게 깔려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혼돈이 있을 때 그때의 창조 이전의 모습.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이후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는 지금 23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지금 상황,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 그래서 공허하고 흑암과 그리고 혼돈의 사회로 점철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밖에 없습니다. 재난의 현장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루살렘의 재난, 북쪽에서 내려온 이들로 인해서 육체적인 환난과 황폐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영적인 황폐함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괴롭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육체와 고통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진멸,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진멸하다라는 건 헤렘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을 다 죽이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의 단어가 이 진멸,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다 없애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을 다 없애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7절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헤렘시키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다 진멸하진, 다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 다 없애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땅이 슬퍼한다.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재난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필연적인 재난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필연적인 재난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재난의 예고 속에서도 우상 숭배로 일궈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어리석음, 우리는 30절에서 확인했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그러한 재난이 나타나게 된다. 그 재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없애는,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허해진다라는 거죠.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선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한 그릇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할 때 하나님, 나의 눈, 귀, 아버지 열어주시되 내 마음이 정결한 그릇되게 해주시고 정직한 마음 되게 해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구하고 또 중보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또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가 내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정직한 마음,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그 촛대가 나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흑암이 짙게 깔리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인생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버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정결한 그릇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일 이내 훈련생들이 계십니다. 장년부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현재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곧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장년부, 우리 청년부, 모든 제자훈련생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래서 그 영적인 습관이 아버지 우리 훈련생들 가운데 잘 정착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 훈련생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훈련생들 성실하게 차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훈련의 이 시간들이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히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훈련생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 예비한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재난의 삶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아버지여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아버지여 모든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그릇, 정결한 마음, 아버지여 깨끗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오늘의 삶 되도록 은혜의 위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많은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훈련생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